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곳 베다니를 다시 한 번 더 방문을 하십니다. 그 삼남매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였던 나사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오빠가 살아난 그 기쁨과 감격을 안고 마르다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배를 들며 하하호호 주님께 주신 그 기쁨 가운데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 죽음에서 살아났던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뜻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막내 마리아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손에 무언가 들려 있습니다. 향유 옥합이 들려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발 씻을 물을 주고 더 귀한 손님이 오시면 올리브유 같은 걸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관례에 따라서 마리아가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과 올리브유가 아니라 너무나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한 기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발을 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보면 나드 한 근 약 그 당시에 로마 단위로 300g에서 400g 사이가 되는 그 나드 한 근을 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그것이 흘러흘러서 발까지 흐를 때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동인도산 향품인데 굉장히 비쌌습니다. 수치로 따지자면 5절에 나오죠.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 요즘 말로 따지자면 직장인의 1년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서 구입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거액의 너무나 비싼 향유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쩌면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차곡차곡 저축을 했던 어쩌면 결혼 지참금일 수 있는 그 향유를 다 쏟아서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1년치 연봉을 다 해서 몇 천만 원에 되는 선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과한 것은 아닐까요? 지금 마리아가 너무 오버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의 이 갑작스런 너무나 귀중한 헌신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죠, 유다. 자,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항변을 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귀한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견 가룟유다의 말 합리적이고 굉장히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셈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어떤 속마음이 있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공동체의 돈을 관리하는 회계였어요. 그런데 마음이 고약해서 그 공금을 횡령을 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00데나리온에 대한 거액이 만약 자신들한테 맡겨져서 가난한 사람 좀 구제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받았다면 크게 횡령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룟유다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동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에 그 흔적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룟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룟유다가 대표적으로 너무 낭비 아니냐, 허비 아니냐, 300데나리온 돈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유다의 의견에 제자들도 동의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마리아의 행동은 아름다운 헌신이 아니라 지나친 낭비였다, 허비였다라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마리아의 헌신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마리아의 헌신은 정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룟유다의 말처럼 낭비입니까? 제자들의 말처럼 허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녀를 비난하지 말라고 하시고 마리아의 이 행동은 장차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장례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관습상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습관이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을 미리 예고하는 예언적 행위다라고 극진히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시면 어떤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시냐 하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행했다. 영어 성경에는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라고 극찬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아름다운 행위가, 아름다운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성적이거나 실용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도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이 너무나 소중했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냐 하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 시기 때부터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면에 9절 이하에 보시면 실제로 그 음모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모의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께 나의 이 소중한 헌신을 드릴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당신께서 곧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을 세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계속되는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고를 귀담아 들었던 사람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야. 지금이 아니면 나의 오빠를 살려주신 그리고 나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 헌신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거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그래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아껴두었던 감춰두었던 그 향유를 꺼내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헌신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언젠가 할 수 있는 헌신. 언젠가 할 수 있는 헌신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있습니다. 이 헌신 언젠가는 할 거야.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 돈으로 섬기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언젠가는 할 수 있다라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아. 가룟 유다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헌신할 거야. 그래서 항상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말로만 헌신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앞으로, 언젠가는. 그래서 그 헌신은 차일피일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말만 번지르하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진흙탕 속에 자신의 몸을 담그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허비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헌신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들 속에는 탐욕이라는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드리기에 인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나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쓰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돈 궤에 돈을 훔쳐내었던 야금야금 훔쳐내었던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탐욕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할 수 있는 헌신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해야 하는 헌신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마리아처럼 지금 이 순간 해야 하는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제가 생각 던지기 시간에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세 가지. 한 직장이 퇴근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옆에 있던 한 노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분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세 가지가 뭔지 아냐? 갑작스런 물음에 당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세 가지는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지금이야. 당신이 자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게나. 너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세 가지가 뭔 줄 알아?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답변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깜짝 놀란 남편이 카카오뱅크로 바로 입금 후에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방금 조금 입금.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바로 지금이 가장 소중한 금입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시고 지금 이 순간 드리는 헌신만은 헌신인 만큼 소중한 헌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지금 마리아처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과한 헌신. 과한 헌신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 뭐 지금 하는 거, 미루지 않고 지금 하는 거 뭐 소중할 수 있지만 좀 과하지 않았나. 300데나리온. 야, 이거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과하다 스튜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헌신이 좀 과한 것 같아요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정색을 하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입을 턱 때리면서 헌신에는 과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똑똑히 얘기해야 됩니다. 헌신에는 과한 것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할 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헌신이 나에게 적당할까? 이 헌신이 혹시 과하지는 않을까? 과하다 생각하면 헌신의 강도를 약간 줄입니다. 약간 줄이면 마음이 좀 찔려서 조금 더 느릴까? 자신의 이해타산에 맞게 헌신의 양을, 헌신의 질을 조정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요? 어떤 분은 11조 하시는 분 중에 가끔씩 제가 목회하다 보면 몇 분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11조 할 때 세금을 뗀 실수령역에서 11조 하는 게 맞나요? 세금 포함해서 11조 하는 게 맞나요? 이게 가끔씩 물어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헌신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계산하고 재고 이런 헌신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의무감으로 헌신할 때 그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책임감으로만 헌신할 때 그 헌신은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철판을 구부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철판을 구부리려고 억지로 힘을 가하면 이 철판은 부러집니다. 부서집니다. 철판을 구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철판을 구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과 은혜가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귀한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리면서 계산기 두드렸습니까? 드리면서 야, 이거 내가 좀 과한 거 아닐까?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 라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쭈삣쭈삣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쁨으로, 너무나 감사함으로 향유 드린 것으로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 속에서 그의 순전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헌신할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 상태입니다. 헌신을 위해서 계산기를 혹시 두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합시다.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이 주님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헌신에 대한 좋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계산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참된 성도는 진주 장사와 같다고 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이야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이 진주 장사는요, 진주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진주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아, 바보 아니야? 저 조그만 진주 하나 사겠다고 전 재산을 팔아버려? 야, 진짜 바보다, 어리석다. 하지만 그 진주 장사는 싱글벙글 웃습니다. 왜요? 이 진주의 가치가 얼마나 얼마나 소중하고 어마어마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수백 배, 수천 배나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이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제대로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던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헌신할 때 분명히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시간을 드릴 때가 있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려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불살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 간사들 얼마나 얼마나 수고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해가면서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치르는 그 대가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치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헌신의 대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과 관련된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존 화이트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제가 대학생 때 참 은혜롭게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인터넷으로 그 책을 검색을 하는데 그 책이 없어진 거예요, 목록에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 제자 훈련에 관련된, 제자도와 관련된 고전과 같은 이 좋은 책이 왜 없어졌을까? 왜 절판이 됐을까? 그런데 조금 지나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개정 증보판을 내면서 책 제목을 바꿨어요. 헌신의 대가에서 헌신의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너무 잘 바꿨다고 생각해요. 헌신의 대가 하면 벌써 책을 읽기가 싫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근데 책 제목을 바꿨어요. 헌신의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분명 대가가 필요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제목으로 표현했습니다. 존 화이트가 헌신의 기쁨의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은 바로 자유로 향하는 길이다. 그것은 고난이 따르기는 해도 기쁨이 충만한 길이며 분쟁이 생기기도 하지만 평안이 충만한 길이며 의심과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신뢰가 충만한 길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향하는 여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치른 대가는 굉장히 컸습니다. 300데나리온. 하지만 마리아는 기쁨이 넘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죽임을 예비하는 그 장례를 준비하는 너무나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헌신을 자신이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헌신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람되지만 저의 얘기를 한번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 중이었습니다. 새벽에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 한 분께서 전화가 와서 이곳에 와서 나를 도와서 사역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지만 부담 갖지는 마라. 라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부담 절대 갖지 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는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제가 이 공부가 다 마친 다음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한 군데만 빼고요. 네, 거기가 거기였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아직 덜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역 제안이 와서 미국에서도 사역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저의 상황과 환경을 보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요청이 왔던 곳으로 가는 것은 적어도 저에게는 헌신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을 가야 합니까? 주님, 저의 헌신이 필요합니까?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우둔합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한 3, 4일 지났을까요?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상간에 너무나 선명한 세 번의 사인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레포트를 쓴 적이 있는데 한 달여 전쯤에 썼던 레포트에 대한 회신이 교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교수님이 채점한 레포트 다시 보내드립니다 라고 보내왔는데 제가 태어나고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레포트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좋은 점수를 못 받았는지 아시겠죠? 여하튼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쓴 레포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한 샘플 페이퍼로 사용해도 되겠냐고 제안이 왔습니다. 근데 그 레포트의 제목이 뭐냐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은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수업 과목이 뭐였냐 하면 자신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사역자가 될 때까지 다 돌아보는 그 과정을 다 적는 거였어요. 제가 그것을 적고 레포트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와 좌절과 눈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녹아져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역자로 부르셨고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그 메일 답신이 온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다룸은 현재 진행형이야. 이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거기 가. 두 번째 사인을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던 당시에 이제 교회에 집사님 네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치과 의사셨습니다.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오시고 미국에서도 치과 의사가 소위 말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한국 분이셨지만 미국 주류 사회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3세계. 지금 이라크 인근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안정적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거기 가시기 전에 저희 가정에 오셔서 마지막 송별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집사님, 보통 의료 선교 이렇게 가시는 분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성공을 거두신 다음에 나중에 은퇴하고 많이 가시는 경우가 있고 50대, 60대 이렇게 가실 때가 있는데 집사님 이제 지금 40대 초반이신데 이제 마흔이신데 이제 막 그래도 좀 날개를 펴시고 골든타임 아닙니까? 어떻게 가기로 됐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저의 인생의 가장 전성기 때 골든타임 때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가장 소중한 시간. 제가 리타이어하고 남는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어요. 라고 얼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결단하신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 간증을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멘. 주님, 저도 갈게요. 마지막 세 번째 사인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큐티하게 하셨어요. 아침에 큐티 책을 딱 펼쳤는데 이 본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 모습 속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학위 받고 나중에도 얼마든지 가라는 사람 도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울림. 어쩌면 나도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변질될 수 있겠구나. 주님, 제가 가진 것 300데나리온 정도 되지도 않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귀한 헌신 참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터넷에서 비행기 티켓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자에서 이 본문의 결론이 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일주일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유월절의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포로로 있을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갑니다. 패스오버, 지나간다, 유월절 그런 뜻이죠.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 그 집은 모든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은 너무나 의미 있고 상징적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제 일주일 후에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비싼 향유를 부어서 낭비하고 허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보다 더 과도하게 허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지극히 가치 있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지극히 비싼 향유와 같은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서 이제 곧 부으십니다.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300데나리온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 있는 예수님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허비하십니까? 소비하십니까? 낭비하십니까? 바로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허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바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십자가에서 헌신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펼쳐졌던 것처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향기가 되어 그 영혼 깊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2000년 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분의 희생을 묵상합시다. 그분의 고귀한 헌신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그 십자가의 헌신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낭비하신, 허비하신 것처럼 보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그 십자가 따라 저도 헌신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을 담아 고백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